결혼 후 사이가 소원해진 제리 맥과이어와 도로시 보이드. 결국 별거에 들어가는데 하지만 성공한 뒤에도 여전히 마음이 허전한 제리. 도로시가 필요하단 걸 깨닫고 그녀에게 달려가는데요. 도로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날 완성시키는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6년 미국에서 개봉한 캐머런 크로 감독의 코미디 스포츠 영화 제리 맥과이어입니다. 운동선수나 스포츠 클럽을 대신해서 연봉을 협상하고 광고 출연이나 각종 계약을 처리하는 사람을 스포츠 에이전트라고 부르죠. 영화 주인공 제리 맥과이어는 스포츠 에이전트인데요. 잘나가는 스포츠 에이전트 제리 맥과이어가 성공가도를 달리다가 한순간에 모든 걸 잃고 다시 도약하며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영화입니다. 톰 크루즈와 르네 제리거가 주연을 맡았는데요. 영화 제리 맥과이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H 에이전시의 매니저 제리 맥과이어는 70여 명의 선수를 관리하고 하루에만 260통이 넘는 전화를 받는 그야말로 잘나가는 남자입니다. 어느 날 자신이 담당하던 아이스하키 선수가 부상으로 입원하자 업무차 병원을 방문하는 제리. 그런데 선수의 아들이 무리하게 경기하는 아빠를 말려달라고 부탁하는데요. 하지만 제리는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이고 아들은 제리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욕을 하며 돌아섭니다. 제리는 자신이 선수들의 장래와 건강보다 연봉과 계약금에만 집착했음을 깨닫고 에이전시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제안서를 작성해 동료들에게 돌리는데요. 동료들은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지만 제리는 자신의 친구이자 에이전시의 대표인 슈가에게 해고 통보를 받고 자신이 관리하던 선수들마저 그의 곁을 떠납니다. 제리는 회사를 나서며 함께할 동료를 찾지만 모두들 외면하고 말단 여직원 도로시만 따라 나서는데요. 한편 제리의 인간적인 면모에 이끌린 미식축구 선수 로드는 제리와 유일하게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제리 맥과이어 중에서 His Name is Alive의 Sitting Still, Moving Still, Staring Out 여전히 앉아서 움직이며 응시하다 였습니다. 영화 제리 맥과이어의 극본은 캐머런 크로 감독이 직접 썼는데요. 흥미롭게도 원래 캐머런 크로 감독이 염두에 뒀던 배우는 톰 행크스와 위노나 라이더였다고 합니다. 이 두 배우를 주인공으로 생각하면서 시나리오 초고를 썼는데요. 하지만 톰 행크스가 다른 영화 때문에 출연이 불가능하자 톰 크루즈가 이 역할을 맡게 됐다고 하죠. 감독의 주변 사람들은 톰 크루즈 캐스팅에 회의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톰 크루즈가 대본을 읽고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다면서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고요. 톰 크루즈와 위노나 라이더를 카메라 테스트해보니까 둘은 연인이라기보다 남매처럼 보인다는 평이 지배적이라 다른 여배우를 물색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뽑힌 배우가 르네 제리거였는데요. 제리거는 이 영화 이전까지는 독립영화에 주로 출연했던 신인 배우로 당시에는 사정이 궁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로 유명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하죠.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영화 제리 맥과이어 중에서 더 후의 매직 버스, 마법의 버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several days just to drive to my baby. From 10, 6 months each day, 'cause I drive my baby every way.
제리 맥과이어에서 주연을 맡은 톰 크루즈는 1962년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1981년 영화 끝없는 사랑으로 데뷔했습니다. 영화 작품으로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아메리칸 메이드, 미라, 탑건, 7월 4일생, 잭 리처, 라스트 사무라이의 다수가 있죠. 영화 제리 맥과이어에서 르네 제리거가 연기한 도로시는 제리 맥과이어의 멜로드라마적 요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하는데요. 절묘한 캐스팅 덕분에 배우 제리거가 지닌 일상적이며 현실적인 느낌이 제리의 이상주의와 결합하면서 효과적으로 영화의 균형을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르네 제리거는 1969년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텍사스 주립 오스틴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원래는 언론인이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하네요. 1992년 TV 영화 A Taste of Killing으로 활동을 시작했고요. 로맨틱 코미디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로 널리 사랑받는 배우가 됐습니다. 그 밖에 주디, 시카고 등 뮤지컬 영화에서 노래 실력을 뽐냈고 더 홀, 트루스, 콜드 마운틴 등 많은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특히 2003년 콜드 마운틴으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2020년 영화 주디로 미국과 영국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미국 배우 조합상 영화 부문 여우주연상 등을 휩쓸었습니다. 한편 도로시 아들인 레이 보이드 역할의 조너선 립니키는 앙증맞은 외모와 인상적인 연기로 최고의 아역배우 자리에 올랐는데요. 제리 맥과이어 외에도 영화 스튜어트 리틀과 리틀 뱀파이어 등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동안 작품 활동을 하지 않고 학업과 브라질 주짓수에 매진했던 립니키는 벌써 30살 청년으로 성장했는데요. 이른 나이에 스타가 돼서 가는 곳마다 친구들이 알아보면서 학교에서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리키리 존스의 Horses, 말들, 영화 제리 맥과이어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We will fly way up high where the cold wind blows, or in the sun laughing having fun with all the people that you know. Situation should keep us separated. You know the world won't fall apart, and you will free the beautiful bird that's caught inside your heart. Oh, she cries so loud as to why. Yeah.
영화 제리 맥과이어에서는 제리가 스포츠 에이전시를 운영하는데요. 로드가 미식축구 선수로 등장을 하죠. 영어로 풋볼이라고 부르는 미식축구는 미국의 주요 4대 스포츠 가운데 하나인데요. 4대 스포츠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일 미국적인 운동경기입니다. 미국 프로풋볼리그는 미식축구팀들이 모여서 경기를 펼치는 정규 대항전을 일컫는 말인데요. 영어로는 내셔널 풋볼 리그, 줄여서 NFL이라고 부릅니다.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와 내셔널 풋볼 컨퍼런스 이렇게 두 개의 리그로 나뉘어 있고요. 매년 초 AFC와 NFC 승자가 격돌해 최강자를 가리는 경기가 바로 슈퍼볼입니다. 다음으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MLB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최고 수준의 프로야구 리그를 말하는데요. MLB는 국제야구연맹과 함께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을 관리하기도 하죠. 경기 형식은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으로 구성되고요. 각 리그의 우승팀이 월드 시리즈라는 우승 결정전을 치러서 월드 챔피언을 결정합니다. 또 미국의 프로농구연맹 NBA가 있습니다. 매년 11월 초에 개막해서 팀당 정규 시즌 82경기를 뛰고요. 이듬해 4월 말 정도부터는 플레이오프에 돌입해 6월 중순 정도에는 우승팀이 가려지는데요. NBA의 캐치프레이즈는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셔널 하키리그, NHL은 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의 프로 아이스하키 리그인데요. 북미 하키 리그라고도 부르죠.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경기력 수준이 높은 아이스하키 리그이기도 합니다. 매년 9월 하순 개막해 경기를 치르고요. 이듬해 4월부터는 플레이오프에 돌입해 6월에 열리는 스탠리컵 결승에서 우승팀을 가립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프로 경기 일정이 단축됐습니다.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더 후에 Getting in Tune, 조율하기, 영화 제리 맥과이어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I'm singing this note cause it fits in well with the chords I'm playing. I can't pretend there's any meaning hidden in the things I'm saying, but I'm in tune. Right in tune. 영화 제리 맥과이어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리 맥과이어는 제작비 약 5천만 달러를 들여서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7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영화 제리 맥과이어로 톰 크루즈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수여하는 골든글로브 나무 주연상을 받았고요. 1997년 미식축구 선수 로드 역할의 쿠바 구딩 주니어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 조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제리 맥과이어 중에서 낸시 윌슨의 샌디 함께 듣고 오시죠.영화 제리 맥과이어를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톰 크루즈의 진정한 매력은 액션이 아닌 이런 캐릭터에서 빛을 더 바란다. 가슴이 너무 뭉클하다. 어려운 영화다. 직장인으로서 공감가는 영화다. 레이는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르네 제리거 목소리가 참 매력적이다. 연기를 너무 잘해서 재미있었다. 지루할 틈 없이 자연스럽게 보다 보면 어느새 그의 인생에 들어가 있다. 그만큼 몰입이 잘 되는 영화다. 우린 너무 크게 보고 큰 것만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정작 중요한 건 가족, 아내, 그리고 자신인데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제리 맥과이어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제리 맥과이어는 희한한 사람이다. 애초에 이 영화를 왜 좋아하는지 상기시켜준다.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이 영화를 꼭 보세요라고 호평했고요. 뉴욕타임즈 평론가는 영향력 있는 스포츠 에이전트가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영화는 성공한 코미디 애정 영화이자 오스카 수상작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제리 맥과이어 중에서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시크릿 가든, 비밀의 정원 함께 듣고 오시죠.
Yeah. place where you can't remember and you can't forgive. She'll lead you down the path. There'll be tenderness in the air. She'll let you come just far.
제리 맥과이어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회사에서 해고당한 제리 맥과이어를 다들 떠나지만 유일하게 떠나지 않은 선수 한 명이 있었죠. 바로 미식축구 선수 로드 티드웰이었는데요. 제리 맥과이어가 함께 일할 것을 계속 요청하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쇼미더머니, 떼돈 벌게 해줘. 기억에 남는 명대사로 꼽히고 있죠. 또 다른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유명해지기 전 미식축구 선수 로드에게 제리가 한마디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넌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경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없는 거야. 이번엔 제리 맥과이어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리가 회사에서 해고당하자 모두 잘나가던 제리에게 등을 돌리는데요. 그때 제리가 자신이 회사를 차리겠다며 같이 갈 사람을 모집하자 싱글맘인 도로시가 함께 하겠다며 일어나 따라 나서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로드가 미식축구 경기 중 상대 선수에게 크게 부딪혀 의식을 잃는데요. 잠시 후 깨어나고 그는 건강한 모습으로 경기장을 뛰어다니면서 순식간에 스타가 되는데요.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지는 순간에도 제리! 제리 맥과이어! 라고 소리 지르며 제리와 감동의 포옹을 하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닐 영의 World on a String, 외줄 위의 세상, 영화 제리 맥과이어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는 인간사가 담긴 감동 스포츠 영화 제리 맥과이어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제리 맥과이어 중에서 밥 딜런의 Shelter from the Storm, 폭풍으로부터 피할 곳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Shelter from the storm.
And if I pass this way again, you can rest assured I'll always do my best for her. On that I give my word. In a world of steel and death and men who are fighting to be warm, come in, she said, I'll give ya shelter from the storm. Word was spoke between us. There was a little risk involved. Everything up to that point had been left unresolved. Try imagining a place where it's always safe and warm. Come in, she said, I'll give you shelter from the storm. I was burned out from exhaustion, buried in the hail, poisoned in the bushes and blown out on the trail, hunted like a crocodile, ravaged in the corn. Come in, she said, I'll give ya shelter from the storm. Suddenly I turned around and she was standing there with silver bracelets on her wrists and flowers in her hair. She walked up to me so gracefully and took my crown of thorns. Come in, she said, I'll give you shelter from the storm. Now there's a wall between us, something that's been lost. I took too much for granted, I got my signals crossed. Just pretend till it all began on a non-eventful morn. Come in, she said, I'll give you shelter from the storm. Well, the deputy walks on hard nails and the preacher rides a mount, but nothing really matters much. It's doom alone that counts. And the one-eyed undertaker, he blows a feudal horn. Come in, she said, I'll give ya shelter from the storm. I've heard newborn babies wailing like a mourning dove, and old men with broken teeth stranded without love. Do I understand your question, man? Is it hopeless and forlorn? Come in, she said, I'll give ya shelter from the storm. Top village, they gambled for my clothes. A bargain for salvation.
Hell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달 첫 주의 여행시 시간에는 미국의 역사 속에 최초라는 기록을 남긴 미국인 여성을 소개하는 최초의 여성으로 꾸며드리는데요. 미국이 탄생한 후 지금까지 미국 사회 각 분야에서 유리천장을 깨고 미국 역사에서 첫 번째 여성이 된 여성 선구자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각각 다른 분야에 종사하며 최초의 기록을 세운 미국인 여성 소개합니다. 이들 여성은 모두 수나 영향력 면에서 남성이 우세한 직종에서 사명감을 갖고 자신의 경력을 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바로 소방관과 군인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으로 미국의 소방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여성에 관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중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여성으로만 구성된 소방대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소방국의 165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세인트루이스 지역 신문은 165년 만에 처음으로 모두 여성으로 구성된 소방대가 탄생했다고 전했는데요.
네.
세인트루이스시 소방국 소속 여성 소방관 4명이 이 세인트루이스시 북부의 엔진하우스 26을 이끌게 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엔진하우스가 바로 소방서입니다.
그렇죠.
엔진하우스 26이면 소방서 26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 소방대장 대행을 맡고 있는 제시카 잭슨 씨는 6년 경력의 소방관이고요. 지난 15년 동안 고용된 두 명의 여성 소방관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자, 내용을 보기 전에요. 미국에 있는 여성 소방관이 얼마나 되는지 알면 이 4명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미국에서 여성이 풀타임으로 그러니까 전문 직업인으로 소방관으로 일하는 비율이요. 소방관 수의 9% 정도입니다.
네.
이 수는 직업 소방관의 5% 정도고요. 의용 소방대원의 11%, 연방 산불 진압 소방관의 12%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세인트루이시만 봐도 시내 30개 소방서에서 일하는 소방관 가운데 12명만 여성입니다.
그럼 정말 적은 수네요.
네네.
네. 그런데 이 잭슨 소방대장 대행이 일하는 소방서에만 여성이 4명이 있다는 건데 놀랍나요?
맞습니다. 잭슨 소방대장 역시 절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생긴 거다. 한 소방서에서 여성이 4명인 게 놀랍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성은 소방관 일을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소방관 지원서를 제출하는 여성들도 그 자체도 많지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자신들을 보면 여성들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더 많은 여성들이 소방관에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성 소방관 수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뭘까요? 짐작은 가는데 한번 알아보죠.
예,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서 관련 연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연구 가져와 봤습니다.
네.
매년 여름 산불로 몸살을 앓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UCLA 대학과 뉴욕 주립대가 공동으로 왜 여성 소방관 수가 적은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소방관이 하는 일을 실제로 안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소방관이 실제로 이 화재 진압에 들이는 시간은 생각보다 적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국립화재보호협회 보고서를 인용해서 연관 내용을 보면요. 2016년 소방관 업무의 약 4%만이 실제 화재 진압이었고요. 3분의 2는 의료 지원이 차지했습니다. 4%는 또 다른 기관의 지원 요청이었습니다.
네.
이런 정보를 잘 모르는 것도 여성 소방관이 적은 한 요인인데요. 이 성별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소방관 하면 남성을 떠올리는 고정관념도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세인트루이스 소방서 26호, 이 엔진하우스 26호에서 여성이 소방대장 대행을 맡는 등 이 여성주도 운영이 165년 만이라고 했는데요.
네네.
세인트루이스 소방등국이 생긴 이후 처음이라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은 미국에서 처음 여성 소방관이 등장한 게 언제일까요?
궁금하시죠?
네.
맞춰보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한 100년 정도 잡아볼까요?
100년.
50년은 좀 짧을 것 같고
네네.
그렇다고 몇백 년이라고 하기에는 뭐 그렇게 오래될 것 같진 않아요. 또.
자,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역사에서 여성 소방관이 등장한 것은 대중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됐습니다.
네.
국제 여성 화재 및 응급 서비스 협회가 제공하는 여성 소방관, 그러니까 미국 여성 소방관 역사를 보면요.
네.
실제로 미국에서 여성 소방관이 활동한 기간 200년쯤 됩니다.
와.
1815년에 첫 여성 소방관이 나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1815년 그 첫 여성 소방관은 누굴까요?
이름이 몰리 윌리엄스입니다. 1815년에 뉴욕시에 살던 노예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여성이 실제로 노예였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네.
윌리엄 씨의 남편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지급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네.
어쨌거나 이 몰리라는 이름의 뉴욕에 살던 나이가 많은 흑인 여성이 뉴욕시의 자원봉사 소방서에서 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 후로는 1859년 샌프란시스코의 한 부유한 여성 릴리 히치콕이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19세기와 20세기 초 여성 소방관의 많은 이름들이 역사 기록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이지만요.
네.
당시 뉴저지와 코네티컷에서 여성 소방관의 모습이 발견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910년과 1920년 사이에 동부 메릴랜드주,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여성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소방서가 운영됐다고 하고요. 여성 소방관 수가 늘어난 시기는 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동안이었습니다.
군에 소집된 남성을 대신해서 여성들이 나선 걸 텐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남편과 아들을 대신해서 자원봉사 소방대원에 지원을 했고요. 중서부 일리노이주에 있는 두 군사소방부서는 전쟁 기간에 그 일부를 여성들로만 또 구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1960년대에도 여성 전용 소방서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주에서 있었고요. 1970년대가 되면서 여성들이 일반 자원봉사 소방대원으로 남성 동료들과 나란히 일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게 됐습니다.
1970년대부터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성 전용 소방서는 사라지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럼 소방관의 업무 분야랄까요? 산불 진압 소방관도 언급하셨는데
네네.
이 분야는 어떤가요?
자, 이 단체에 따르면요. 여성이 전원인 이 산불 진압 소방팀은 1942년에 결성이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림국이 만들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미국 산림청과 미국 토지관리국 소속 여성 소방팀이 산불 진압 후에 대가를 받았다, 지급받았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미국 제5함대 연합해군사령부 주임원사인 셀리나 밀러 씨입니다. 연합해군사령부 주임원사로 여성이 뽑힌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네. 사실 미국 사회 여러 분야 중에서 군대만큼 여성의 비율이 적은 곳이 있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 군대는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라서 또 자원에서 입대한 사람이 군인이 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여성의 군 복무는 길지가 않습니다. 그 역사가 길지가 않습니다.
네.
1971년에는 미국 전체 군인의 단 1%가 여군이었는데 인데요. 그래도 5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현역 부대 군인 가운데 여성은 약 18%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미군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는 여성도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의 주인공 소개해 주시죠.
네.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 파트너십으로 알려진 미국 제5함대 연합해군사령부의 주임원사로 여성이 임명됐습니다. 연합해군을 줄여서 영어 약자로 CMF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CMF 사령부의 주임원사, 즉 CMC에 이 셀리나 밀러 씨가 발탁된 겁니다. 미 연합해군이 지난달 19일 직접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네, 셀리나 밀러 씨. 그런데 연합해군이라면 또 어떤 곳일까요?
네, 미 해군은 전 세계 해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1775년에 창설됐는데요. 그 이후로 해양 군사 작전을 주 임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해군은 다국적 해양 파트너십입니다. 30개 나라 이상이 공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연합해군은 지난 2001년에 창설이 됐습니다. 공해상에서 불법적인 비국가 활동에 대항하는 건데요. 홍해라든지 아덴만, 북아라비아해, 오만만, 아랍만, 인도양 등 무려 828만 제곱킬로미터에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운송로도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연합해군은 그 이들 지역의 그 수역의 안보, 안정, 번영을 촉진하는 그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연합해군의 제5함대 연합해군사령부 주임원사 셀레나 밀러 씨가 된 건데 한번 알아보죠.
네. 셀리나 밀러 주임 원사, 영어로는 CMC, Command Master Chief입니다.
네.
1998년에 미 해군에 입대를 했으니까요. 복무 기간이 24년이 넘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나고 자랐는데요. 입대 후에 그 이탈리아 시고넬라 해군 기지에서 부사관으로 복무를 했고요. 2007년에는 군 복무를 하면서 행정학 준학사 학위를 땄습니다.
네.
2009년에는 자원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 임무를 맡기도 했었는데요. 같은 기간에 그 보건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학업에도 힘을 썼습니다.
네.
뭐 24년간의 활동을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합니다.
네.
하지만 2016년에 사령부 부사관 상사 지도자 프로그램에 선발돼서 과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요. 로드아일랜드주 뉴포트에서 사령부 주임원사 과정을 밟아서 이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 훈곤 훈장과 통합표창 훈장 등 또 여러 차례 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밀러 주임원사가 미군 최초 기록을 세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사일 구축함 홀시의 주임원사로 일한 그 최초의 여성이기도 했습니다. 또 미 해군 중부사령부 제5함대 55 태스크포스의 주임원사를 맡기도 했는데요. 5월부터 연합해군사령부 주임원사 임무도 맡게 됩니다.
네, 자 밀러 주임원사 참 막중한 책임을 또 맡게 되는데
네.
어떤 소감을 밝혔을까요?
아 밀러 주임원사가 미국 국방 전문 매체인 국방 시각 정보 배포 서비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미 해군의 리더십과 여성으로서 복무하는 것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5월부터 중책을 맡게 되는데 소감이 어떤지를 동료들이 물었답니다. 그런데 자신은 자기 자랑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서 쑥스럽습니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네.
물론 멋지다고는 생각하지만 자신은 그저 일을 하는 해군 병사이며 그냥 일하는 것뿐이고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리더십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밀러 주임원사의 답변을 조금 소개해 드릴까요?
네, 어떤 답을 했을까요?
자, 밀러 주임원사는 리더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전문성을 꼽았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후 후임자를 교육하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답을 하면서 후배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공할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여행시 최초의 여성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첫째 주에 보내드린 최초의 여성 시간이었는데요. 미국 소방 역사와 여성에 대해 알아봤고요. 미 해군 최초의 여성이라는 기록을 세운 셀리더 밀러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해군 최초라니까 이 인물이 떠오르네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미 해군에 입대한 안수산 씨. 미 해군 최초의 아시안 여성 장교였다고 하는데요. 1945년 전쟁이 끝나고 미국 국가안보국에서 비밀정보분석요원으로 활동했고요. 한국인 최초로 미국 아시아 아메리칸 저스티스 센터에서 주는 미국 용기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안수산 씨는 한국의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의 딸이었습니다. 누군가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간 사람의 이야기는 늘 새로운 영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진행에도 장량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에게서 물려받은 재능으로 한국에서도 노래를 하고 있는 한 탈북민이 있습니다. 아리랑 탈북 가수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백미경 씨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아리랑 가수 백미경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제가 두 번째 준비한 곡은 유경 대선배님의 인생이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를 휴게소에서 들으면서 왜 내 얘기를 저 가수가 하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가라 하면 나는 못 가네.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한테 갈까요?
아리랑 가수 백미경 씨가 관객 앞에 서서 유계영의 인생을 부릅니다. 북한 청진이 고향인 백미경 씨의 인생이 담긴 이 노래를 들으면서 관객들도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감동의 무대를 마치고 내려온 백미경 씨. 자신을 아리랑 가수라고 소개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랑 가수 백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2006년에 대한민국으로 와서 2007년에 반야올 제1회 가요제 입상을 했고요. 그때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아리랑 가수라는 이름은 남북한이 통틀어 우리 아리랑이라는 뜻이 있어서 제가 뭐 통일 가수 무슨 가수 무슨 가수 정말 많잖아요. 근데 저는 아리랑 가수로 활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자주 불렀던 아리랑을 한국에서도 접하게 되면서 백미경 씨는 남북을 잇는 아리랑과 같은 가수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리랑이 거의 국가처럼 많이 불리워요. 제가 북한에서 6살 때부터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이 불렸던 아리랑인데 한국을 오니까 그 아리랑이 그대로 불리더라고요. 근데 색깔만 조금 달라요. 이게 북한 아리랑은 클래식으로 불리우는데 한국 오니까 판소리처럼 불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른 점이 그것만 있지 가사도 뭐든 거의 비슷하고 아리랑 선율은 또 똑같고요. 그래서 아 이게 우리 아리랑이 남북한이 아리랑이 먼저 통일하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백미경 씨는 북한에서도 인정받는 가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신동 소리를 들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끼와 실력을 늘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과 가장 가까운 어머니가 스승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길로 쭉 왔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북한이 전쟁 끝나고 제일 먼저 처음 생긴 게 가극단이 피바다 가극단이었어요. 피바다 가극단에 우리 엄마가 일기생이세요. 그래서 엄마한테 노래를 배우다 보니까 저는 스승이 없어요. 엄마가 스승이세요. 그래서 엄마한테서 배우다 보니까 몇 살 때부터 배워줬는지는 모르겠지만 6살 때쯤에 무대 서고 또 큰 무대 가고 이렇게 쭉 한 길로 왔어요.
하지만 고난의 행군 시기에 백미경 씨는 공연 활동과 더불어 돈을 벌기 위해 달러 장사와 금 장사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보위부에 내사를 받게 되고요.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백미경 씨는 탈북해 중국으로 갔죠. 그때가 1997년도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10년을 살다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에 지난 2006년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럼 백미경 씨의 한국 첫 무대는 언제일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제가 2007년도에 10월에 제일 어떻게 보면 첫 무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반야월 선생님 제1회 가요제를 마산 MBC에서 했어요. 근데 마산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고향이다 보니까 인터넷 들어가다 보니까 마산 MBC에서 가요제를 하더라고요. 그래 어머 나도 노래는 할 줄 아는데 하고 거기를 버스 타고 뭐 타고 택시까지 타고 갔는데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교통 비 값은 해야죠. 했는데 거기서 7명이 올라서는 본선에 오라고 전화가 왔을 때 저는 꿈인가 생신가 했었어요.
그렇게 백미경 씨는 반야월 가요제에서 첫 데뷔 무대를 치르게 되는데요. 예상치 못했던 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무대다 보니까 트로트에 무대 서니까 드러머하고 뒤에 기타하고 꽁짝꽁짝 꽁쾅쾅 하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절하고 2절 사이에 관주 있을 때 좀 살살 지나오! 그 무대에서 그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지금 고인이 되신 허참 선생님이 이 동물에 북한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애드립인지 뭔지도 못 따라듣고 그 다음에 2절 가는데 또 어디다 맞춰야 되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타에 맞춰야 되는지 드럼에 쾅쾅쾅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했던 게 있으니까 잘 넘어가긴 해서 3등을 받아서 그 무대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나요.
북한과는 다른 악기 구성에 당황했지만 백미경 씨는 자신의 끼를 마음껏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가수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남북의 다른 공연 문화에 익숙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다른 무대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공연이 북한에서는 다 실내에 큰 대극장에서만 공연을 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정말 돌잔치까지 나가고 칠순잔치 기본이고요. 큰 건 축제고 더 큰 건 가요 무대 가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감정 기복도 엄청나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그게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북한 무대는 이 하이라이트 조명이 딱 비추면 어디로 봐야 될지 뭐 그냥 중심만 보고 클래식 뭐 손 모아서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모든 사람들을 눈을 다 맞춰줘야 되고 뭐 이 호응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거 깨우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다음부터는 또 호응이 없으면 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가지고 또 막 끌어올리느라고 막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달라진 무대 분위기에 맞춰 노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백미경 씨는 발음 교정에도 신경 썼다고 합니다.
제일 많이 듣던 소리가 노래에 사투리를 좀 빼라. 근데 그 사투리가 뭔 소린지 제일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내가 공연한 거 다시 봐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 한국 트로트를 정통으로 배우면서 아 이게 이 발음이 사투리구나. 이젠 알고 그거를 많이 캐치를 했죠. 쉽게 예를 들면 어머니랑 어자 발음을 오로 하더라고요. 북한이 어머니. 근데 지금은 어머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발음이더라고요. 니은 발음이 니은 이렇게 들어가는 발음이에요. 터져나오는 앞발음이 아니고 이거를 캡처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계속 모르겠더라고요. 그다음 알고 나서 알아듣고 나서도 한 3, 4년이 걸리더라고요. 또 집에 가면 다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뭐 식구들이 다 북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무대 중 가장 뿌듯했던 무대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 4월에 올랐던 KBS 가요 무대를 꼽았습니다.
2008년도에 4월 7일 날에 가요 무대에 섰던 게 제일 뿌듯한데요. 가요 무대는 중국에서 제가 10년 살면서 가요 무대에 저 꿈의 무대에 내가 저기 관객석이라도 앉아볼 수 있을까의 꿈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저한테 선물 주듯이 제가 4월 7일이 또 생일인데 4월 7일 날에 그 방송이랑 우리 엄마는 집에 TV 제일 큰 거 그때 바꿔놓고 온 동네 어르신들 다 모이라고 잔치한다고 집에서 떡하고 TV 틀어놓고 난리 났었어요. 너무 꿈의 무대를 섰죠.
온 가족이 모여 백미경 씨의 무대를 지켜봤고요. 백미경 씨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또 뭉클한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뭉클하긴 하더라고요. 너무 뭉클해가지고 그 밀리리 만보를 즐겁게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나와서 내가 이렇게 까불면서 어떻게 했을까 이 뭉클한 무대인데 그래도 돌아다 보니까 되게 까불까불하면 잘 했더라고요. 저는 1집에서는 사랑은 하나야라는 곡을 냈었고요. 이 집은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하는 곡이에요.
현재 백미경 씨는 남북 문화의 이질감을 줄이기 위한 공연뿐만 아니라 같은 탈북민 유튜버의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해 자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찾는 곳이라면 어디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아리랑 탈북 가수 백미경 씨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빨리 통일의 문이 열려서 고향에 가서 콘서트를 하고 싶은 통일 콘서트를 하고 싶은 게 최종 소원이죠. 정말 빨리 하고 싶어요. 내가 한국에 와서도 이런 노래도 이렇게 배웠다고 하면서 멋진 자랑도 하고 싶고 정말 통일의 무대에 서고 싶은 게 소원이죠. 예, 저는 여기서도 한국에서도 정말 아리랑 하면 눈물 나요. 아리랑이 곡절마다 제가 공연은 많이 다니지만 이 한절 끝날 때마다 박수 나오는 건 아리랑밖에 없더라고요. 진짜로 아리랑은 한민족의 애환인 것 같아요.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결같이 이렇게 소원을 담아서 맨날 소원입니다 소원입니다 할 때는 빨리 오지 않을까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